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란 거의 40년이란 기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그런 시간, 반복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지 어떤 마음의 의심과 그러한 생각이 들 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등을 밀어서 이를 몰아붙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물리치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되고 이곳에 진을 치고 또 다른 또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1절을 보시겠는데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1절을 보시면 또 길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또라는 것은 반복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짐을 싸고 또 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전까지는 그런 이동이 방황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목적을 앞에 둔 그런 전진의 그런 이동이었다는 것이죠. 방황하는 38년의 시간 동안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받은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내산으로 모으시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율법과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순종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인 훈련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 훈련소에 가게 되면요, 처음에 배우는 것이 제식 훈련입니다. 앞으로가 뒤로가 뭐 좌향좌 우향우 발 맞추어서 걷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도 아닌데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은 가장 그 기초적인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함 따라가다가 때로는 뒤로 돌아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벌을 내리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를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은 또 하루의 시간을 오늘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곳을 보시면 이제 모압 평지였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여리고 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머물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압 지역에 있던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제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다는데 그 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민수기에서는 정확한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시면 1차 인구 조사를 하죠. 그때의 인구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6장에 보시면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인구가 60만 1,730명.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때 수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60만 1,730명이라는 숫자는 20세 이상의 남자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곧 군사의 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인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육해 공군을 다 합쳐서 약 한 6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가장 번성했을 때의 군사의 수가 60만에서 80만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60만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 자손이 모래같이 많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군사의 수가 인구가 아무리 많다고 해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았다며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어떤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무기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때에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모압왕 발락이 그 단순한 그 숫자 그리고 그 인원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압왕 발락이 두려웠던 건요, 이미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이 모압 족속을 한번 전쟁에서 승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2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헤스보는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모압이 아모리에게 이미 졌던 기억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인을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모압과 싸울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에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모압의 시작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맏딸과 관계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모압입니다. 그 아들이 모압이고 그로부터 이제 모압 족속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모압 족속은 친척 관계에 있는 그런 족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께서 모압과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은 이렇게 먼저 질에 겁을 먹은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도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리를 빼앗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은 것도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복음이 더 편만하게 퍼질 것 같아 두려웠기 때문에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결박했습니다. 사도들이 세상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세상이 사도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어떤 영적인 아우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하고 난 뒤에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말하기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백성들, 그 거인 족속들을 보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비천하고 약하게 보여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메뚜기와 같다. 너무 가나안 땅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모압 왕 발락의 눈으로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22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어떻습니까? 모압 왕 발락의 눈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힘세고 모든 것을 뜯어먹을 것 같은 소와 같이 보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만 함몰되어서 나 자신 스스로 바라본다면 스스로의 존재가 비참하고 한심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영적 자존감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압 왕 발락이 군사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겠구나 생각을 해서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어떤 주술적인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부돌에 있는 발람, 오늘 이름이 조금 헷갈리죠? 부돌에 있는 발람이라는 그런 복술가를 찾아갑니다. 복술가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내려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꽤나 유명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경 이외의 자료, 고대 근동 자료에 보면 어떠한 비문에 발람이라는 그 점술가 발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비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꽤 영험한 그런 능력을 지닌 사람이 발람이었습니다. 모압 왕은 그 모압 장로들에게 복채를 주고 모압 장로와 미디안 장로들에게 복채를 주고 발람을 찾아가게 합니다. 처음에 발람이 그 요구를 들었을 때는 거절하죠. 그리고 두 번째에 장로들이 다시 이 발람을 찾아오게 됩니다. 두 번째 찾아올 때는 더 높은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재물들, 모압 왕 발락이 말하기를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주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백지수표를 내밀면서 발람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발람은 내가 일단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2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두 번째 찾아왔을 때의 그런 장면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조금 헷갈리죠. 발람이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따르겠다라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풍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첫 번째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에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두 번째 찾아오자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의 표현을 보시면요. 19절에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발람이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요, 고대에 점술가들, 복술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점을 칩니다. 점을 치는데 좋지 않은 점괘가 나오면 그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괘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점을 치는 어떤 종교의식을 행합니다. 그때 그런 의식을 행하면서 흔하게 사용했던 표현이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는 그런 19절의 말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자기가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발람은 신앙이 좋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민족이었고 여러 신을 믿고 그 가운데에 한 신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은 다른 신들을 대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복술가들이 신이 좋아하는 만한 것들을 바치면서 신을 어르고 달래서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것처럼 좋지 않은 전개가 나오면 다시 반복해서 더 좋은 것들을 받기를 바랬던 그런 모습처럼 발람이 똑같은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신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신을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신이 인간을 섬기도록 조종하는 것이죠. 발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떠한 이익에 눈이 멀어서 모압 장로들의 제안을 결국에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발람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발람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분명히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 본문을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한 군데 발견됩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처음에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가 두 번째 물어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민수기 22장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 말씀만 놓고 본다면 발람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갔고 그래서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발람의 어떤 악한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뜻대로 돈을 따라 그 욕심을 따라 행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발람에게 자신의 뜻대로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죠. 내버려 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매를 들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가장 무서운 벌이 있다면요,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만큼 무서운 벌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 발람의 이기적인 욕망을 아시고 그가 원하는 대로 허용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이후의 말씀들을 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바깥 지역에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 가운데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